BOA 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수십 년 만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던 공산국가 쿠바에서 17일 친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도 아바나의 해변도로에서 열린 혁명 지지 시위에는 시민 수천 명이 운집했으며 쿠바 공산당을 이끄는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도 참석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쿠바 국기와 사회주의 혁명 주역인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형제의 사진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의 무역 봉쇄 조처를 비난하며 쿠바 혁명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시위대를 향해 쿠바의 적이 또다시 시민의 신성한 단결과 평온을 파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봉쇄와 공세, 테러를 다시 한번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 봉쇄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한주 전인 11일 아바나를 비롯한 쿠바 전역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 대한 맞불 집회 성격으로 쿠바 정부가 조직했습니다. 쿠바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필품 부족 등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시위대는 이례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암살된 조브네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의 미망인인 마르티네즈 모이즈 여사가 17일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모이즈 여사는 지난 7일 대통령 암살 당시 사저에서 입은 총상을 입은 후 미국으로 후송돼 마이애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이즈 여사는 검은색 옷에 방탄조끼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한채 17일 수도 포르투프랭스 공항에 내렸습니다. 오른쪽 팔은 보호대를 차고 있었으며 공항에서 클로드 조제프 임시 총리 등의 접견을 받았습니다. 전날 IT 정부는 조브네 모이즈 대통령의 장례식을 오는 23일에 치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요 대사들로 구성된 핵심 그룹은 성명을 내고 아리엘 헨리 총리 지명자가 정부를 구성하도록 위임된 임무를 취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헨리 지명자는 모이즈 대통령이 살해되기 하루 전 총리에 지명됐으며 현재 조제프 임시 총리가 정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국 내각 주요 인사들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역시 총리실은 18일 성명을 내고 보리스 존슨 총리와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국민보건서비스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접촉한 확진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은 존슨 총리와 수낙 장관이 NHS가 진행 중인 일일 검사 시범 사업 참여자로 집무실에서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증상이 없는 접촉자들이 일주일간 매일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이 나오면 필수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전날의 17일에는 자비드 보건장관이 신속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와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19일부터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일본 시즈오카 현 아타니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헤라 유타 재해관리본부 대변인은 AFP 통신에 주말 동안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해 전체 사망자가 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14명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수도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90km 떨어진 아타미시에서 이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장마철에 전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타 대변인은 아타미시 산사태 현장에 구조와 복구 작업을 위해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약 1,300명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와 독일 등 서유럽 일대를 휩쓰는 역대 최악의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8일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 경찰은 이날 홍수 최대 피해 지역인 라인란트팔트주 아르바일러의 물이 빠져나간 잔해에서 시신을 추가로 수습해 총 사망자 수가 11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벨기에 국가재난센터는 홍수를 숨진 사람이 27명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범람으로 파괴된 아르바일러 인근에 있는 슐트 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슐트 마을의 상황을 비교해 본뒤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지역 구름 많고 가끔 비 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서 친서를 교환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연례 방위백서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보고회를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중관계부터 살펴보죠. 북한과 중국이 우호조약을 맺은 지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북중 우호조약은 지난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온라이 총리가 베이징에서 체결한 조약인데요.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체 없이 참전하도록 한 군사 자동 개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서 친서를 교환했는데 우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이 60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두 정상의 친서는 거기에 걸맞게 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이 6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이 그 배경을 북한과 중국 관계 그리고 미국 관계라는 그 상황 속에서 살펴보면요, 미국과 중국 지금 대립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상당히 관계도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세 차례나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던 때와 비교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관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북한과 중국 간은 어느 때보다도 밀착한 상황입니다. 올해 60주년을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상 간 그 교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마저도 있었는데요. 그런 일은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대미 관계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 자체에서도 국제 정세를 반영해서 상당히 밀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양국 간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정상의 친서를 보면요, 이 북한의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그 전문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데 이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친선 협조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서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하겠다.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친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그 형제 간의 국가로서 북한과 중국이 그 우위를 더욱 더 다지고 두텁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강조를 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이 적대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 말하자면 대미 관계에서 중국과 북한이 각각 직면에 있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맥락에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 또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입장에 확고부동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상이 친서에서 대미 정책이나 한반도 문제 해법 등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 말하는 건지 이번에는 이 기자가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네, 두 정상의 친서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그 양국 관계 강화 또 협력 또 지지 뭐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일부 표현들을 보면 양국의 입장 차이, 특히 그 미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김 위원장의 친서에 반제 자주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적대 세력이란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뭐 미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 미국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 주석은 그 미국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북한과의 그 의사소통 강화 또 친선 협조 발전 뭐 이런 부분만 언급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처럼 그 김 위원장은 그 중국하고의 협력은 강조하면서 미국과는 그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그 이른바 그 통중 대미라고 하는데요. 이런 입장을 보인 반면에 최 주석은 그보다는 그 북중 관계 강화만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나라 사이에 이런 입장 차가 나타나는 건 아무래도 그 중국과 북한의 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속에서 또 미국과의 관계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 공조, 협조, 또 중국과의 밀착 이런 것이 필요성이 크지만 중국은 그보다는 그 미국과 관련해서 좀 여유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일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북한과 중국이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나라 모두 서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을 보면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적으로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당에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나 해제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접고 정면 돌파를 통한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식량난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 또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마당에 이제 그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중국의 정치적 후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중국을 보면요.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럴 여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미국도 중국과 대립 그리고 또 적대, 협력 이런 분야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분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북한의 그 입장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 또 북한과의 관계 강화는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고요.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대로 쌍중단 그리고 쌍괴 병진을 통한 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안보리 대북 결의의 가협 조항을 작동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래 들어와서 이 북쪽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방 삼각 관계가 강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남쪽에서는 미국, 한국, 일본의 이 남방 삼각 관계를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그 과거의 냉전 시절 구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그 미중 패권 경쟁과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 미국과 소련이 그 첨예하게 그 냉전 시대의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러시아 소련이 이제 그 폐망하면서 이후에 이제 그 중국이 그 미국에 그 대적하는 가장 그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고 그래서 지금 지난 그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미국의 그 중국 견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그 움직임들이 이런 추세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미국은 지금 그 중국을 그 제1의 경쟁자로 보면서 그 추격하는 경쟁자 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이에 따라서 그 미국은 이런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이런 그 두 강력한 그 동맹을 과 함께 이렇게 그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그 미국의 전략에 맞서서 중국은 또 북한, 러시아 이 두 나라 그 전통적인 동맹국인 두 나라와 더욱 밀착하면서 그 중국에 맞서려는 그런 구도로 나오면서 이제 이 남쪽에 그 미국, 한국, 일본의 그 삼각 동맹 또 북쪽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가 맞는 북방 삼각 이렇게 그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뽑은 것도 일본을 방문한 것도 바로 이런 그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한국을 방문하는 웬디 셔먼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방문하는 가장 큰 그 이슈도 아마 이 중국에 대한 견제, 이 견제에서 미국과 한국, 그 일본 세 나라가 어떻게 그 공조를 해서 중국에 맞서느냐, 뭐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중국도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있고 또 북한과의 관계도 더 강화하면서. 이 세 나라가 또 그 과거에 비해서 더욱 밀착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금 양측의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과 중국이 밀착을 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관계를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 후반부부터 이어진 심각한 갈등 상황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양자 간의 지금 무역 문제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 문제 그리고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등을 놓고 거의 매일 그야말로 이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수사 말로서 하는 그런 그 대립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무리 그 북한 핵 문제는 협력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이 협력할 여지는 점점 더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북한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악화되고 있는 대미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 자체로서 보다는 다른 분야에서의 말하자면 갈등을 완화하거나 또는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북한 핵 문제를 그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쌍중단, 쌍궤병진이 있고요. 또 중국은 그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을 정도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입장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 하에서 이 중국의 협력을 미국이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은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제재나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서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과거와 같은 생명줄의 역할, 그러니까 중국이 연료라든지 현찰이라든지 또 식량 이런 것들의 90%를 사실 책임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북한에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지원을 제공해주는 나라인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이 가하는 압박을 우회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대북 문제 해결과는 역행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자,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가 한 북한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백스를 통한 대북 백신 지원이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 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지금 북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코로나에 대한 대응일 텐데요.
예.
지금 그 보건 체계, 의료 체계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북한으로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취한 조치가 바로 지난해 그 1월 말에 취한 그 국경 봉쇄 조치였는데요.
예.
북한은 지금 1년 6개월 넘게 그런 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그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마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그것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 백신을 도입을 해서 그 백신을 접종하는 것만이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한 우려를 덜고 또 국경을 개방을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 또 정상적인 외교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 북한은 그 코백스에서 백신을 지원받기로 그게 예정이 됐었는데 아직도 그게 그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취재를 보면 북한에서 그 뭐 내부 절차를 제대로 지금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코백스 백신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 그 북한은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그 다섯 개 나라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그 백신 접종일 텐데 지금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그 백신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직접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코백스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미국이 이 코백스를 통해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한다면 그 북한에도 이익일 뿐 아니라 미국도 그 북한과 협상 시작할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런 그 건설적인 관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비건 부장관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경우 이 협상에 임할 수 있는 북한 지도부도 접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 그 공식 입장은 그 북한에 그 직접적으로 백신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북한도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인도 지원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 북한에 직접 그 백신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을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3일 방위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역량을 계속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자, 이 일본의 방위 백서는 국가의 안보 전략과 주변국의 정세, 군사력 비교, 국제 정치 환경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주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북한 부분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 북한의 지난 6차례 핵실험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일본은 특히 그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네네.
이 탄도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미사일, 스커드미사일 보유 현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실질적인 위협 외에도 북한이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들의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번에 방위 백서에서 눈길을 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점들이 뭐가 있나요?
네. 올해 방위 백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특히 북한이 그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다양한 교리와 전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2014년 이전에는 발사한 적이 없는 지점에서 새벽과 심야 시간에 이동형 차량, 테리라고 하죠. 이동형 미사일 발사 차량을 활용해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한 점에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임의 지점과 시점에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북한이 자국의 탄도미사일 성능과 신뢰도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방위성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성은 주목할 만한 점으로 북한군 교리 변화에서 그 발사 형식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을 꼽았는데요. 2016년 6월과 2017년 5월, 7월, 11월 또 2019년 10월에 쏜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모두 그 통상보다는 높은 각도에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각도 발사는 통상의 각도에서 하는 발사보다 그 낙하 속도를 빠르게 해서 요격을 어렵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방위성은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기술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이 같은 발사 방식과 또 적어도 변칙성 궤도기획 미사일 이 모두가 발사전 조기 탐지를 어렵게 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이현철 기자가 그 말씀드린 거에 조금 더 이번 올해 방위백서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점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점들이 좀 있는데요. 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예.
올해 백서에서는 일본이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타이완 해협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타이완을 둘러싼 정세 안정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요하다. 이런 대목을 처음으로 예. 그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올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그 채택한 공동 성명에도 이 타이완 문제를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그 첨가를 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점이 있는데요. 일본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영국, 호주, 인도 이런 여러 나라들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궤를 같이 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 한국 정부의 군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또 주목됩니다. 한국의 군사비가 일본의 방위비를 웃돌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또다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악화되는 상황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올해 백서는 그러니까 일본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그 지적을 하면서 타이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백서는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한 평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권력 기반 강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빈번한 처형 또 그 주요 그 당국자들의 강등, 해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 때문에 상당한 이 그 당국자들이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채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포함해서 상당한 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북한 사회 내부에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또 외부로부터의 그 정보 유입에 대한 그 사회 통제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북한의 체제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점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도 함께 그 방위 백서 내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러시아 에너지 안보 연구센터가 지난 14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 핵 역량에서 영변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영변의 문을 닫는 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다면 북한의 무기 생산 역량이 80%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영변이 북한 핵 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변은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핵심 시설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영변의 비중이 80%냐, 70%냐, 또는 50%냐, 이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좀 다른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영변이 가장 중요한 핵시설이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변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상당 정도 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이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 그 저자 중에 한 명인 마크 피스패트릭 연구원은요, 이 미국 국무부의 그 핵 관련 부차관보를 지낸 사람인데요. 이 영변을 폐기를 해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소폭탄의 원료 중에 하나인 삼중수소도 못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변 폐기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최소 13개에서 최대 47개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런 추산이 나온 겁니까?
네, 그 북한의 그 과거 영변 핵시설 가동 정황을 토대로 해서 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북한이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그 계산을 했습니다. 북한이 1986년부터 최근까지 영변 핵시설에서 42kg에서 55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공정 손실률 10% 또 과거 6차례 실험에서 사용한 20kg을 제외하면 현재 북한이 18kg에서 3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했고요. 또 다른 그 핵무기 제조 물질인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에는 영변 핵시설에서 60kg에서 80kg을 해마다 생산을 하고 또 평양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강선 단지에서 15kg에서 2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었을 걸로 보고서는 추산을 했습니다. 영변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 핵실험 때 사용된 양 등을 감안해서 그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의 최종 추산치는 180kg에서 810kg 사이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플루토늄 18kg에서 30kg, 또 고농축 우라늄 180kg에서 810kg 이렇게 추산하면서 여기에 그 북한 핵탄두 한 개에 들어가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각각 4kg과 20kg으로 계산했을 때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핵탄두가 4개에서 7개, 또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는 핵탄두가 9개에서 40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이를 토대로 볼 때 그 북한의 핵탄두가 최소 13개 또 최대로는 47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13일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보고회를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 측 대표로 나섰는데요. 북한은 인민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침이라고 김 대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달 전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거론하긴 했지만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호소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데요. 자, 그러면 그만큼 북한 사정이 이제 어렵다, 이걸 반증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북한 국경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던 그 유엔 당국자들도 전부 철수를 했고 이래서 북한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정이 어렵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유엔 보고서에도 이런 사정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또다시 지목을 했습니다. FAO가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또 대다수 인구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그 북한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 사태, 이 사태로 인한 여파로 인한 그 경제적 제약, 북한이 지금 중국과의 무역도 거의 뭐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 농업을 위한 그 비료 이런 것들 들여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식량 생산에도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가 더 취약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1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에 그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86만 톤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이 부족분이 수입 또는 그 식량 원조로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 주민들이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도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 가능성을 경고를 했는데요. 지난해 태풍 피해 또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인한 경제적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에 대한 취약성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그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식량 부족 상황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 교환, 그리고 일본의 방위백서, 그리고 북한이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공개한 내용, 이런 소식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한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B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남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전에 사망했지만 죽어서도 남편의 행정부에 영향을 미친 여성이 있습니다. 21대 체스터 아서 대통령 부인 엘렌 아서인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엘렌 아서를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동부 노스 캐롤라이나주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미 상선이 폭풍우를 만났다. 이 배의 주위를 맡고 있던 윌리엄 펀든대는 엔진이 꺼지고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탈출을 지시했는데 여성과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구명정에 옮기고 자신은 끝까지 배에 남았다.
네, 1857년 9월 어느 날 일어난 일인데요. 결국 이날 윌리엄 헌든 미 해군 대령은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했습니다. 아내와 외동딸을 남기고 영웅적인 죽음을 맞은 건데요. 헌든 대령의 외동딸이 바로 나중에 21대 대통령이 되는 체스터 아서의 아내 엘렌입니다.
엘렌 헌든 아서는 1837년에 버지니아주 프레드릭스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렌의 조상 중에 버지니아주를 세우는 데 기여한 사람이 많았고요. 엘렌의 삼촌과 사촌도 미 해군에서 유명한 장교였습니다. 엘렌의 아버지 윌리엄 헌더는요, 아마존 탐사관의 사령관을 지냈는데요. 침몰할 당시 배에 금괴를 싣고 수송하는 중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승객이 먼저 무사히 배에서 탈출하게 도왔고요.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 의회가 헌든 대령의 영웅적인 죽음을 기리는 메달을 엘렌과 어머니에게 전달했죠.
전미 퍼스트 레이디 도서관 소속 역사학자 칼 앤소니 씨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아버지 윌리엄 헌든이 사망했을 때 엘렌의 나이는 만 20살로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엘렌은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대부분을 워싱턴 DC에서 보냈는데요. 백악관 건너편에 있는 라파에트 광장 부근에 살면서 4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부인 돌리 매디슨과 잘 알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엘렌은 어머니와 함께 뉴욕으로 이사했는데요. 뉴욕주 사라토가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장래 남편이 되는 체스터 아서를 만났습니다.
엘렌이 사촌을 통해서 체스터 아서와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서가 대학을 나왔고요.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던 당시의 일을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무척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애정이 깃든 관계였죠.
1년 전 달빛이 부드럽게 비치던 6월의 밤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나 행복했던 사라토가의 날들, 조지 오스카에서 보낸 꿈같은 시간, 정말 모든 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 지금 당신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어.
체스터 아서는 나중에 사라토가에서 엘렌과 보낸 시간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1859년 10월 체스터 아서와 엘렌 헌더는 부부가 됐습니다. 체스터의 나이 30살, 엘렌의 나이 22살이었는데요. 체스터는 아내를 넬, 엘렌은 남편을 체시라고 애칭으로 부르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첫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서 부부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는데요. 하지만 1861년에 발생한 남북전쟁은 아서 부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엘렌은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남부 버지니아 출신인데 비해서 체스터 아서는 북부 출신이었고요. 게다가 아서의 아버지는 열렬한 노예제도 폐지론자였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칼 앤소니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남북 간의 차이 때문이었죠. 더구나 체스터 아서가 북부 연방군에서 중책을 맡았거든요. 뉴욕주 병참감이 됐습니다. 엘렌 아서가 여러 번 남편에게 압력을 넣었죠. 북군에 붙잡힌 남군 친척을 석방시켜달라고 말이죠. 실제로 체스터 아서가 아내 부탁을 받고 힘을 써서 엘렌의 친척을 풀어줬습니다. 아서가 엘렌을 가리켜서 내 작은 반군 아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농담이지만 뼈가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체스터 아서는 뉴욕주에서 공화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엘렌은 아서가 정치활동을 하는데 큰 자산이 됐는데요. 엘렌의 어머니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고 엘렌의 아버지가 유명한 해군 장교였던 덕분에 미국 상류사회 사람들과 폭넓은 인맥을 맺고 있었습니다. 또 엘렌은 아름다운 용모와 교양 있는 태도로 사교계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엘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학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요, 정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책을 많이 읽은 걸로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었죠.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고요. 예술에 대한 소양도 깊었습니다. 엘렌은 손님을 초대해서 아주 호화로운 만찬을 베풀곤 했습니다. 1865년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에도 초대를 받았고 그랜트 대통령의 딸 넬리가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도 아서 부부가 초대받았습니다.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시어도 루즈벨트의 부모와도 알고 지냈죠.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엘렌 아서는 노래 실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맨델스존 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합창단 자선 공연에도 여러 차례 참가했습니다. 엘렌 아서는 사회적으로 야심도 있었지만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서 부부의 첫 아들은 3살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뒤에 다시 남매를 얻었는데요. 남편이 너무 일에만 몰두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자 엘렌이 큰 불만을 느꼈고요. 1878년경에는 별거를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1880년 1월, 엘레나서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다. 눈 내리는 겨울밤 밖에서 오랜 시간 마차를 기다리다가 폐렴에 걸린 것이다. 마침 다른 도시를 방문 중이던 치스타아서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자 급하게 화물차를 얻어 타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엘렌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체스터아서는 아내의 병상을 지키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엘렌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고요. 1880년 1월 12일 42살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Her death was very sudden. It really destroyed him. And
엘렌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아서가 엘렌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서 거의 폐인이 될 지경이었죠. 엘렌이 죽고 나서 11달 뒤에 아서가 부통령으로 선출되고요. 다음에 가필드 대통령의 충격을 받아 사망하면서 아서가 부통령이 된 지 몇 달 만에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881년 9월에 대통령이 됐는데 아직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아내든 애완견이든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회복하는 데 약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서가 아직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겁니다.
체스터 아서는 앞서 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아내를 잃고 나니 어떤 영예로운 자리도 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내를 여전히 그리워했기 때문에 백악관 안주인이란 영예로운 역할을 다른 여성에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서 대통령 취임 후 첫 사교철이었던 1882년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에는 백악관 연회에서 안주인 역할을 하는 여성이 없었다고 역사학자 앤소니 씨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내든 딸이든 며느리든 백악관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마틴 벤 뷰런 대통령 때 이후 이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당시 아직 11살이었던 딸 넬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서 대통령이 여동생 몰리에게 백악관에 들어와서 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넬은 뉴욕에서 고모 몰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서는 대통령이 된 뒤에 넬을 바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딸의 정서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엘렌이 죽고 아서가 대통령이 되고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났으니까요. 나중에 넬을 데려오면서 여동생 몰리에게 함께 와달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몰리가 자연히 백악관 연회에서 안주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체스터 아서 대통령이 곧 재혼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워싱턴 정가에 돌기 시작했다. 아서 대통령이 침실 탁자에 한 여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매일 장미를 꺾어다가 사진 앞에 둔다는 거였다.
네, 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서 대통령 부인 엘렌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서 대통령은 엘렌을 무척 그리워하면서 두 번 다시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엘렌은 죽은 뒤에도 아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서 대통령은 엘렌을 기리면서 부활하는 천사의 모습을 담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인근 교회에 기부했는데요. 백악관에서 보이는 쪽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달게 했습니다. 전미 퍼스트 레이디 도서관 소속 역사학자 칼 앤소니 씨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관련된 사람 4명을 정부 임명직에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미 해군 사관학교 자리, 워싱턴 DC 시의원, 또 그리 높지 않은 자리였지만 연방정부 임명직도 있었는데요. 다들 죽은 아내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아서는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남편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아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아서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엘렌은 여전히 아서 대통령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육체는 사라져도요, 남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엘렌 아서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1대 체스터 아서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렌 아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부인 프랜시스 클리블랜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은 지난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각가지 인도주의적 도전을 겪어왔습니다. 남수단은 지난 20년간 북수단과 분쟁을 겪었으며 가난과 긴장, 그리고 2012년에는 북수단과의 분쟁으로 석유 수출이 중단돼 경제와 정부 기능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남수단 정부는 내부 문제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홍수, 가뭄에 더해 7년간 무장 충돌이 계속되는 바람에 농업, 목축, 시장, 무역 사정이 나빠졌으며 식량난을 가중시켰습니다. 현재 남수단은 식량난, 사회 기반 시설, 평화, 여성폭력 사태 방지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해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남수단 1200만 인구 중 70%에 해당되는 830만 명이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만다 파워 미 국제개발처 처장은 남수단은 구호 요원이 활동하기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따르면 2020년 이래 구호 요원을 겨냥한 400여 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여기에는 2021년 5월에 발생한 두 명의 구호 요원 사망 사건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폭력을 비난하고 남수단 정부에게 민간인과 구호 요원을 보호할 것과 랭크 토리트 잠장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범인을 체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사만다 파워 처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은 구호 요원을 위태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호품 전달을 방해해 주민들 형편도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만다 파워 처장은 최근 발생한 공격으로 인해 구호기관이 유니티 지역과 어퍼나일 지역에 대한 구호품 공급을 중단했는데 이로 인해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 지역 4만 5천여 주민들이 구호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처장은 우리 구호요원들은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호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호품 전달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호 요원에 대한 공격과 위험은 국적을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미 국제개발처 처장은 남수단 정부는 구호 요원 보호를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의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